오늘 예수인의 표징 네 번째, 무기와 잔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8장 3절 제가 하고요. 교독에서 내려갑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을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같이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인생을 투자했던 것, 그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흔들릴 때에, 위해가 됐을 때에, 이게 다 무너지겠구나 하는 순간 내 목숨에 위험이 와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게 다 없어지는구나 하는 그 순간 예수인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문제를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지나온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으시면서 예수가 하신 모습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 사람들은 예수 못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를 우리를 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인의 표징이란 것은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싫으나 좋으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그게 예수님의 표징이 되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당신의 몸을 던져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인은 어떤 특징적인 표징, 사인이 있는가 그게 지금까지 내가 대처했던 방식과 어떻게 비슷한가 다른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감이 좀 엉뚱하지만 기왕 칼부림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이니까 손자병법에 자, 여러분도 다 아는 거. 지피 지기면 백종대승이라. 뭐 이런 말. 어려운 말 같지도 아니고, 그죠? 싸우려면은 나를 알아야, 저쪽을 상대를 알아야, 그래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를 해치러 오는 적을 먼저 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적을 상대해야 되는 나의 상태. 또 내가 이런 적을 상대할 때 내가 갖추어야 될 소양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서대로 찾아봅니다. 잡으셨죠? 오케이.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절한 목사는 제목을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너무 친절하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랑 비슷해서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무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엉뚱하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잔을 왜 그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두 가지 순서대로 갑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무기를 들었던 무리들이, 아니 정작 공포에 무너졌어야 할 당사자는 칼 끝 앞에 있는 예수님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칼 잡은 사람이 오히려 왜 뒤로 벌렁 넘어지고 자빠지냐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구도자라고 부르든지 방랑자라고 부르든지 방황자라고 부르든지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노인이 되었더라. 뭐 그런 우화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까지 찾아다니십니까? 이런 사람의 상태를 아는지라 요한복음에서요. 제일 처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처음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사촌 형님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따라가다가 가운데 줄을 바꿔 선 사람들입니다. 보고 어휴, 저분이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가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있으니까 줄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뒤를 쫓아오니까 베드로와 일행들이요. 내나 그 무리들이 지금 그 마지막 거기에서 장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따라올 때에 예수는 그들을 탁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물으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일행처럼 아니 로마의 병사들처럼 베드로의 일행도 처음부터 예수를 찾아오니까 그때 예수는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은 와서 보아라.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 아니라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내한테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와서 경험하고 체험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려던 그 무엇을 이 예배에서 찾으셨는가요? 찾으시려면요, 예배에 와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과연 자기네 찾는 게 그 뭐가 있는지 그 대화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찾으시려던 걸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내가 찾으려던 것들을 예수 안에서 뭔지를 몰려든 무엇을 찾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한복음의 말미에서는요. 또 예수를 찾는 무리들이 옵니다. 쭉 무리들이 오고 있는데 예수는 다시 묻는데 그때는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동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면 다 좋은 겁니까? 구도자면은 다 좋은 거냐고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도전은 교회 많이 오시고 사람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온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가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 좋지만은 다 온다고 다 좋은 사람입니까? 다 물건만 사러 옵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오만 가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찾아오셨습니까? 로마 군인들, 유다, 가룟 유다들, 권력자들 다 그들도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를 찾아도 동기는 유다는 뭐가 이유가 됐든지 간에 돈과 인정받고 내가 예수보다는 복잡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동기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정치적인 동기, 그런 어떤 권력의 동기,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은 동기, 자기 조직에 있어서 순종해야 되니까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킨 대로 해요. 안 그러면 직장에서 잘리는데요.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다 옵니다. 예수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쟁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습이 한국교회에서 세습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요, 세습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도 안 가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너가 가서 해줘야겠다라는 그 자리에 가는 세습은 얼마든지 찬성.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줄 서는 그 세습이면은 그게 재벌이 되든지 학벌이 되든지 문벌이 되든지 북한과 남한이 뭐가 됐든지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는 전부 똑같이 만들어 간다. 어쩜 그렇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지만은 그 피보다 예수의 피로 바뀌기 전까지는 복음이 뭔지를, 교회가 뭔지를, 신앙이 뭔지는 정말 신발끈도 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게 광야의 외로운 소리라 할지라도 원래 복음이 그런 겁니다. 당연시 여기는 그들의 동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요한복음의 끝에 있어서는 드러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고 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요한복음 보면 I am, 내가 문이다 라는 I am의 그겁니다. 그거를 찾으니까 기뻐하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찾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찾던 누구에게 와서 그것 때문에 거기로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뒤로 넘어졌습니까? 제풀에 쓰러진 예수에게 아니 그들에게 예수는 두 번째 묻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하나가 아주 수술하는 면도칼처럼 우리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왔을 때 서 있을 때 되었고요. 그까지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예수가 물어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쟁취하면 된다고 생각, 그걸 가지고 오니까 쾅 넘어지고 나니까 넘어진 그들에게 예수는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내 욕심대로 재단한 예수를 찾다가 실망해서 넘어진 그들에게 너 왜 넘어져 있냐? 내가 왜 넘어졌는 줄 아느냐? 내 동기와 중심을 살펴보라. 내가 너에게 미친 것도 아니고 너를 넘어지게 한 것이 그것이 네 때문에 넘어졌냐? 내 때문에 넘어졌냐?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너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냐? 누구를,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질문을 바꿔 말하면은 너는 너를 찾았느냐? 그 너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너가 너인 줄 모르느냐? 라는 예수의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에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입장에 계시는가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무도 너를 밀치지도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는데 너를 넘어지게 한 이유가 뭔가 아는가? 여기 있으니까 지렛대의 원리를 갖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렛대의 원리를 움직일 때에 내가 만약에 무거운 것이 이쪽에 있는데 이걸 움직이려면은 그 밑에 있는 중심점, 받침점이 나에게서 멀리로 갈수록 쉽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길게 잡으면은 짧게 잡아서 안 되면은 줄을 길게 갖고 와서 우리 차 올릴 때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상대에게 대해서 지렛대처럼 힘을 쓰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받침점 중심점이 나에게서 멀리로 가면은 쉬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기, 횃불, 등불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의 무게의 중심점이 지렛대로 잡았으면은 자기에게 멀리서 가서 상대에게 가 있어야 될 중심점이 자기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무게를 그거를 자기가 잡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뒤로 자빵 넘어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그게 내 안에 무기와 폭력과 압력과 완력과 그리고 무리의 힘,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는 뭐 카톡으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횃불과 등불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를 찾는다고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악마의 키스처럼 내가 입 맞추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다. 표리가 부동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이 횃불과 등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오히려 어둠의 세력으로 쓰게 만드는 누가 잡았느냐는 이것을 가지는 이 역설적인 논리가 그런 힘을 빌어서야지만 내 안에 힘으로 들어와서 내 중심으로 되어서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결국은 그것을 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는 파국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무게의 중심이, 받침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부서져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까? 작정하십시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내가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못 모르고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한 말이 꼭 동기는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는 뜬금없이 잔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지금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 여기만 있습니까? 갑자기 칼 들고 그래도 제일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가 옆에서 욕하면서 배운다고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썼던 방식과 동일하게 손에 칼을 잡고 마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얼마나 칼 쓰는 게 익숙하고 잘해봤으면 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원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그대로 올리고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했는데 옆에서 용쟁 호투, 패싸움, 칼부림, 조폭의 수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냥 인류 역사상 수없이 수없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찾아서 나오는 싸움 중에 하나로 그냥 죽도먹은 자리 파도 위에 수도 없이 바다에 일어난 물결 중에 하나로 스쳐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복음서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없습니다. 이게 밖에 있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거 들어올 때에 예수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내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그 사람들도 무게의 중심이 자기 거로 갖고 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무력으로 서지만이 되는 거면은 내 생명을 투자할 만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력으로서만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명분에서 돈 때문에 세상에 권력하는 이거를 때문에 이 힘을 동원해서 지켜야 된다고 할 거는 예수는 아니올시다. 그 안에 있는 다른 것이 올시다. 절대로 교회에서 돈 가지고 또는 다른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동원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욕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어라 여기서 끝나시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왜 엉뚱하게 잔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그 설명이 또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그저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기도 중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다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잔을 마신다는 이 배경이 쭉 있습니다. 유대의 그 옛날 관행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우리가 데이트할 때에 썸 탄다. 뭐 저도 아직 그 복잡한 미묘한 묘미는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이트 들어가고 이렇게 약혼한다 했을 때에 만약에 남자가 그쪽에 있어서 잔을 자기가 먼저 조금 마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표현을 저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에 그 여자가 그것을 그냥 잡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그 여자 그것을 받아주면은 마음을 받아준 거로 알고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된다. 그게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관계로 마음의 정표입니다. 들어가는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언약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accept, 인정한다. 구원이 그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해하려는 상대의 허물까지라도, 그게 독배처럼 저 사람들이 해서 지금 아버지가 준 거를 저 사람들을 결혼적인 관계처럼 주님이여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라도요. 앞에 있는 적에서 이라고 주님께 주고, 옆에 있는 베드로도 여러 가지 마시고 주님께 주는데, 그것을 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마시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원하는 건 내니까 물러가게 하시라 하신 말씀은 다른 형태의 배신과 행동을 하는, 차라리 적은 적이라고 보는데 옆에서 정말로 속을 뒤집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없음도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 줄 전들 편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마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신 이 잔을, 당신도 마신 이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라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손해범이 없이는 사랑에 대한 전달은 없습니다. 그건 아예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은정, 기른정하지만은 저는 성경적인 원칙 보면은 기른정입니다. 왜냐, 우리는 전부 입양하니까요. 우리는 전부 입양하니까요. 예수인에게 요한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너희의 선택은 칼이냐 잔이냐 묻습니다. 검과 무기와 군중의 여론과 거짓과 술수에 의존하는 충동, 또 거기에 공포에 질려서 일생을 죽기에 종노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해방받을 거냐 아닐 것이냐. 골로새서예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만치 하나님만치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모든 걸 항상 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베드로 이런 장면이라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나머지 채워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요. 베드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는 말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만큼 하는 만치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서 그것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것을 알 때에요,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특징적인 사인이 나옵니다. 분명 칼은 무리가 들었는데 거기 대해서 저 사람이 내가 돈줄을 잡고 있어. 내가 계약을 안 하면 안 돼. 내가 뭐 안 하면 안 돼. 뭐 쫙 나오는데요. 자기는 그거 잡고 있으면 나를 죽이고 살고 생사 여탈권이 있다 그러는데 속으로 너는 몰라.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의연함과 당당함.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려 깊음까지 가는 여유, 유유함이 생겨집니다. 이게 예수인의 표적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칼은 무리가 들었는데 스토리는 그 사람들이 써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가 복음의 이야기로 바뀐 거는 스토리의 전개를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가집니까? 칼 잡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그걸 아는 그 사람이 이 스토리의 전개를 가지고 너 왜 넘어져 있니?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내를 구원해 줄게. 살려줄게. 대화와 스토리의 주인은 나임을 나는 나이다. 당당하게 세우는 예수가 가지고 예수인도 그러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온도계처럼 살 거냐? 아니면은 히터기처 에어컨디셔닝처럼 딱 온도 조절계로 살 거냐? 그래서 이 컨트롤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거요.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사람이 달라 보이고요. 내 마시는 공기가 달라 보이고요. 내 직장이 달라 보이고요. 뭔가가 something happen. 왜 그래? 전에 같으면 이 정도 현실이면은 뚜껑이 열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수면제에 뭐에 우울증에 약을 또 먹다가 또 부작용이 나가지고 또 병원에 어포인먼트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스케줄이 복잡하게 되고 이게 끝도 없이 갔는데 사망의 연결고리를 딱 끊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라. 우리 법정스님 정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비우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채우기 위해서 손님이 오시면 집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새로 손님 오면 그릇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할 줄 알면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설거지 그릇들 벌레가 끼게끔 오만 악취가 나게끔 그것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보내버리셔야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십자가 앞으로 두시면은 예수는 그것을 복음의 재활용품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세상이 잡은 칼끝에 눌려가지고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 그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할 수 없이 피차 일반 살아왔는데 주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인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희생과 투자와 그런 가치를 높여준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 잊지 말고 이것을 상징하며 이것을 상기하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구원을 만들어가는 주신 구원을 펼쳐가는 주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91장 통일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가 391장입니다.